사레 생일에서 이래 사레 신행강께 복구라네 복구라네 참깨단 말을 복구라네 들깨단 말도 복구라네 참깨단 말 복구다가 양동도 깨었다서 들깨단 말 복구다가 양감에도 깨었다서 시아바니 허신 말씀 아강아강 매너라가 너의 집이가 십이연장 팔아갖고 양감에도 물으니라.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의 강골마을을 답사할 텐데요. 그래서 보성의 수집살이 노래 열다살에 생이 나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을연구가 한필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자 건축연구소 ATA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그 보성의 강골마을을 답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강골마을의 한옥들, 분홍의 집이라고 하는 한옥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죠?
네, 오늘은 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근대시여진 강골마을의 독특한 한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집들을 지은 사람들이 분홍이기 때문에 분홍의 집이라고도 이제 흔히 부릅니다.
분홍이라면 그 부자 농민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번의 난리 이후에 이양법이라는 농업 기술이 보급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이양법에 의해서 농업에 큰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집합법이라고 그냥 볍씨를 한번 논에 직접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양법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크게 증대했고요. 따라서 그 조선 후기에는 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이른바 분홍 혹은 이제 서민 지주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미곡상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의 유통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제 시대에 와서는 지주층이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이제 뚜렷하게 등장하게 되죠.
네.
대개 경작지 50정보, 이제 한 정보가 1정보가 3,000평이니까요. 대략 15만 평이 되나요? 그 정도 네. 이상을 경영하면 이제 지주로 보게 되는데요. 특히 그 호남 지역에는 그 평야지대가 많아서 농장제 지주가 대두하게 되고요.
네.
그 농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층, 이 분홍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대대로 이 농사를 지어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골 마을의 주민들도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고요. 뭐 1970년대 이때는 저 그 대나무 축세공도 좀 하고 했는데요. 부업으로.
네.
부업은 농업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강골마을에서 근대 시기에 와서 이제 그 분홍의 집이 여러 채 지어졌던 거고 그것이 남아서 우리한테 뭐 재미있는 답사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분홍의 집 어떤 건가 참 궁금한데 그 이전의 양반 주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반 주택은 아시는 것처럼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해서 행랑채, 별당채 이렇게 채를 나누어서 아주 형식적이고 또 위계적으로 주거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분홍층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형식보다는 늘어나는 그 공간의 수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걸 궁리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대개의 분홍주택에서는 주거 공간이 이렇게 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체도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 용도의 공간이 많이 필요해지니까요. 농사를 이제 크게 짓게 되니까 부속채와 곡간채를 갖추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대 시기에 와서는 뭐 안채, 사랑채 이렇게 나뉠 필요가 별로 없었죠. 남녀가 채를 달리할 만큼 이제 유별하지도 않았고.
네.
특히 행랑채에는 이제 솔고 노비, 데리고 사는 노비들이 있었는데 이 근대 시기에는 이 노비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행랑채도 또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 한두 개로 이 주생활이 통합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거를 이루는 건물의 수는 적어지고요. 그 대신에 건물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건물이 이제 여러 공간을 한 건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주 밀집하게 구성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이 여러 개가 되고 그 방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쪽마루 이렇게 그 마루가
네.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한옥에서도
그전에는 뭐 공간들 사이가 그렇게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근대 시기 와서는 그 기능적인 연결이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죠.
네.
단골 마을에서는 집들을 보면 이제 이금재 가옥이라고 하는 주택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는데요.
이금재 가옥이요?
네. 네. 그댁 같은 경우는 이제 안채와 사랑채가 이렇게 이전엔 별동으로 별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이금재 가옥에서는 그것이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어떤 분홍주택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골마을에서도 여전히 그 양반주택의 형식을 따른 집도 있습니다. 이용욱 가옥이라는 집이 이제 그런 예인데요.
네.
안채와 사랑채가 별채로 아주 당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뭐 단골마을에 있는 집들이 뭐 모두 그 양반주택과 다른 형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럼 분홍의 집에서 네. 특별히 그 중요시한 공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농사를 크게 짓는 그런 생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확한 곡물을 보관하는 곡간이 아주 중요시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단골 마을의 많은 집들을 보면 곡간이 별동으로, 별채로 아주 당당하게 지어졌습니다.
네.
곡물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뜻밖인 것은 곡간, 그러니까 광이 사람이 거처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시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식례 가옥이라는 집이 이제 그런 집인데요. 이식례 가옥은 문간채, 안채, 사랑채, 그리고 독립된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흥미로운 것은 안채는 초가 지붕인데 광채는 그 곡물을 넣어두는 집은 기와 지붕을 이었어요. 그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네, 그러네요.
역식을 갖춘 예. 거죠. 또 과거에는 이제 한옥에서 문간체가 그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기도 했는데 뭐 소설대문도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십례 가옥에서는 문간체는 또 초가 지붕을 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장독대 앞에 조그만 대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와 지붕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독대는 또 이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네.
그 식품을 보관하는 곳인데 오히려 이제 실용적인 그 생각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단골마을의 집 한 채 한 채의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단골마을의 집들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어떤 독특한 한옥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이제 익숙한 한옥은 집의 모양이 뭐 한일자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은 대개는 부엌이 건물, 그러니까 채의 한쪽 끝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골마을에 있는 집들에서는 일자형 집인데도 불구하고 부엌이 집의 한쪽 끝에 오지 않고 부엌이 중간쯤에 와가지고 그 부엌의 양쪽에 모두 온돌방이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평면형을 이제 건축학계에서는 중앙부엌형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집들이 이제 예. 아주 독특한 예죠.
그러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옥들은 보통 다 끝에 있잖아요, 부엌이. 네. 그럼 이 중앙부엌형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시기에는 주택을 그 주거를 이루는 건물의 수가 이제 줄어든 대신 한 해 건물에 더 많은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건물에 방을 많이 배치하다 보면 쭉 길어지게 되죠.
네.
집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난방을 하는 구들의 고래가 너무 길어져서 부엌 한쪽 끝에 있을 경우에는요.
네.
부엌에서 먼 방은 그 난방 효과가 거의 없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골마을에서 그 이봉래 가옥이라든지 이식래 가옥의 안채에서는 그것을 일자로 쭉 방들을 붙이긴 했지만 그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엌을 한쪽 끝에 두지 않고 부엌의 양쪽에 모두 온돌방을 두어서 부엌에서 뭐 양쪽으로 다 그 아궁이를 설치하고 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해결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중앙부엌형과 함께 또 단골마을에 한 가지 특이한 모양의 집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진짜 독특한 모양입니다.
네. 네,
단골마을에 가시면 이금재 가옥이라는 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이 가옥은 일자형의 집에서 우리가 디귿자형의 집이 되려면 이제 안마당 쪽으로 앞쪽으로 이 방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디귿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집은 거꾸로 뒤쪽으로 한 칸씩 붙여서 뒷마당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디귿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돈 모양이 되는데요. 이제 안마당을 둘러싸는 그 전형적인 디귿자형 한옥을 뒤집어 놓은 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보면 한자 중에서 이제 오목하다는 요자가 있거든요.
네.
요철할 때 이제 가운데가 쑥 들어간 그 한, 그것이 한자인데, 그, 모, 그 한자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뭐 요자형 집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통 한옥의 그 디귿자형과 또 다르게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네. 이제 이 근대식의 한옥에서는 이전에 우리 전통 한옥에서는 안마당이 굉장히 그 내밀하고 대신에 이제 바깥마당, 사랑마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마당들이 이제 채도 사라지고 하면서 없어지고 안마당 하나로 통합되면서 안마당이 좀 개방적인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좀
아.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늑하고 내밀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집의 뒤쪽으로 두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아주 이런 요자형 모양의 집은 주택을 만드는 근대식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재밌는 예죠.
네, 이 중앙 부엌형이나 요자형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집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구성은 강골 마을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 중앙 부엌형이라고 그 그러니까 부엌이 한쪽 끝에 오지 않고 어디 중간 어디쯤에 오는 이런 그 모양은 충청남도 뭐 지역에도 좀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전남 지역 이외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유형이죠.
네.
근데 이제 요자형 집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강골 마을에. 물론 인근한 그 인접 마을에도 좀 한두 채 있는데, 이 강골 마을에서 아주 독특한 집의 모양이니까, 혹시 강골 마을에 가시게 되면, 밖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뒤쪽으로 네. 들어가야지.
그러겠네요. 네.
집이 좀 다른 모양이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의 집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답사가 되실 겁니다.
네. 이 강골마을 분홍의 집들이 한옥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알고 봐야 또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비유하기 이제 전통마을은 어떤 그 보물창고이고
네.
숨겨진 그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너무 급히 다니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좀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뒤쪽도 좀 보고 멀리도
네.
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답사라면 뜻밖의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의 강골마을을 답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마을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경주의 양동마을을 답사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멋있는 그 한옥들이 여러 채가 있어서 뭐 건축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아주 멋진 한옥마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한필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